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자 무덤을 이기시다. 세계 그 8대 불가사의 중에 두 가지가 중국에 들어가 있어요. 두 가지가. 근데 이 중국 고대사에 진시 황제라는 분이 있었어요. 진시 황제. 이분과 관계 있어요. 다. 이 8대 불가사의가. 이 그러니까 이 진시황 시대에 만들어진 것들이 8대 불가사의에 속해요. 두 가지나. 여덟 개 중에 두 가지나. 대단하죠? 이 진시황제는 중국 역사에 아주 큰 업적을 그런 남긴 인물입니다. 먼저는 이제 기원전 770년부터 BC 221년까지 이 중국 고대사를 춘추 전국 시대라 그래요. 특히 이제 각 지역에 뛰어난 왕들과 장수들이 일어나서 전국 칠홍이라고 불리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삼국지 좋아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것 들은 사람 조금 관계된 이름도 있거든요. 진초제연조위한 이런 일곱 나라가 서로 대립하고 있었어요. 이 중국이라는 나라의 한 나라의 일곱 나라가 분열이 돼가지고 각 나라들끼리 막 싸우고 맨날 싸우고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진시황은 13살의 어린 나이에 진나라의 왕이 됩니다. 13살 손들어 봐요. 13살. 이 나이에. 그 나이에 13살의 왕이 된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된 거예요. 저기 왼 손쪽에 있는 나라가 진나라거든요. 근데 그 나라의 왕이 됐어요. 근데 왕이 돼서 이 왕이 이 정치를 잘했어요. 잘 통치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이제 뭐 복잡하고 뭐 이게 경제적인 부분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좀 복잡하고 그러니까 도량령이라는 거를 그런 거를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도량령을 통일하고 또 일곱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던 이 중국을 통일해요. 저 나라를 다 통일해 버려요. 통일하고 그래서 2000년 중국 왕조의 기본 틀을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진시황자의 큰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업적 중에 북방의 그 흉노적을 막기 위해서 약 9,000km에 달하는 만리장성을 쌓습니다. 9,000km. 이게 엄청난 거예요. 9,000km에 달하는 이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여러분 이게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건데 혹시 보신 분들 계세요? 만리장성. 하나, 둘, 셋, 뭐, 네, 뭐 이 정도 보셨는데 꼭 한번 봐야 될 죽기 전에 꼭 한번 봐야 될 거. 중국 가셔서 꼭 만리장성 근처에 있는 데로 가세요. 그래서 꼭 한번 보셔요. 보시면 이게 여러분 그림으로 보면은 야 뭐 저게 뭐 산에 뭐 이렇게 그냥 성 쌓은 거지 이렇게 생각되겠지만 실제로 보면은 굉장해요. 성도 꽤 커요. 꽤 크 그 성벽이죠. 그게 꽤 큰데 이게 말이에요. 이게 중국 가서 실제로 보잖아요. 그럼 산 꼭대기에 그 꼭대기 있잖아요. 능선 있잖아요. 산 꼭대기 있잖아요. 꼭대기마다 이 성이 그냥 쌓여 있는 거야. 성이 그냥 이렇게 산 높아 아무리 높은 산에도 그 성이 다 올라가요. 굉장히 높거든요, 저게. 저게 쭉 올라가가지고 딱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멀리 보잖아요. 그럼 끝도 없이 그냥 이 만리장성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이 그냥 쫙 돼 있어요. 쫙 돼 있어요. 막 그 뭐 높은 산에도 돼 있고요. 그리고 아찔한 절벽이 있거든요. 중국 산이 또 뾰족한 산이 많아요. 근데 아찔한 절벽 위에도 성을 쌓았어요. 뭐 그 웅장함이 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걸 보면서 이 감탄이 나오기도 하지만 지금부터 2천 몇백 년 전입니다. 그렇죠? 2200년 전에 아무런 안전 장비도 없이 이 성들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군사들과 백성들이 저걸 쌓다가 사고로 죽었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하니까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어요. 물론 이제 북방의 어떤 그 다른 그 그런 나라들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걸 쌓았지만 그렇지만 그걸 쌓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진시황은 지하에 병마용갱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만리장성과 함께 세계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병마용갱에는 키가 184에서 197 정도 되는 큰 병사들, 키가 굉장히 크죠. 이 큰 병사들, 이 과거에는 이 정도 키면 굉장히 큰 키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 큰 병사들이 한 8천여 명의 모형이 만들어져 있어요. 흙으로 모형을 만들어서요. 그 모형을 여러분 그 벽돌 굽는 것처럼 벽돌 굽고 도자기 굽는 것처럼 이렇게 굽는 거예요. 그렇게 구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병마용갱에 그런 것들이 8천여 명의 모형이 만들어 있는데 더 놀라운 거는 이 8천여 명의 얼굴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이 과학자들이 이걸 밝혀냈는데 사람이 귀 모양이 다 다르대요. 귀 모양이 다 다른데 귀 모양을 다 연구를 해봤더니 귀 모양이 다 다르게 생겼대. 그래서 이건 이 8천여 명의 위에 그 진시황이 살아있을 때 병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병사들을 똑같이 본을 뜬 거다 이런 얘기도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자, 어쨌든 8천여 명의 얼굴이 다 달라요. 그와 함께 130개의 전차도 만들어져 있고요. 520점의 말, 말도 모형이에요. 모형, 인형이죠. 인형, 커다란 인형이죠. 말도 520마리의 말이 있고, 아직도 다 발굴하지 않아서 이 수라는 거는요 어마어마하다 그럽니다. 지하에 커다란 도시 하나가 만들어져 있고 진시황을 지키는 군대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시황은 중국 천하를 호령했던 이 막강한 권력의 절대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단한 인물에게도 두려운 것이 하나 있었는데, 두려운 사람도 없었어요. 두려운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두려운 게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서서히 늙어갈 수밖에 없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커져갔다는 거예요. 그런 황제의 마음을 알았던 아주 약삭빠른 신하가 하나 있었어요. 그 신하가 하나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늙지 않고 오래도록 살 수 있는 불로장생할 수 있는 불로초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내가 구해올 수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가면은 그걸 구해올 수 있다 그러는데 제가 그걸 구해오겠습니다. 이 마음이 급해진 이 황제는 신하의 이 감언이설에 넘어가서 불로초를 얻을 것에 대한 이 기대감에 이 자원한 그 신하, 이 충성된 신하, 이 왕의 마음을 알아주는 신하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수많은 금은 보화를 주고요, 3,000명의 어린 시녀와 종들을 하사했어요. 그리고 불로초를 구해오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신하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대요. 신하가 사기를 친 거예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얘기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뭐 중국 일본으로 갔다, 배 타고 일본으로 가서 지금의 일본이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국 천하를 호령했던 이 절대군주,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누구도 그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던 황제였기 때문에 더욱더 오래오래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1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궁전을 만들었어요. 이건 아방궁이라 그러는데 1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궁전을 만들었는데, 이 규모 자체가 이 대륙은 어마어마해. 옛날부터 어마어마했어요. 이 1만 명 정도가 수용할 수 있는 그 아방궁을 만들, 이게 뭐냐면요, 중국 전국에 있는 가장 예쁜 그 미녀들만 모아가지고 이 진시황이 여기서 향락을 즐기고 이러기 위해서 그런 궁을 만들어서 그랬어요. 그러니 이 왕이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진시 황제는 몇 살에 죽냐면 49살의 나이에 지방순회 중에 갑자기 아파서 죽게 돼요. 황궁까지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땅이 너무 넓으니까, 당시에는 이 교통이 불편했잖아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황제의 시신은 마차에 실려가지고 썩는 상태로, 나중에 너무너무 썩는 냄새가 심하니까 이거를 이제 또 그 환관이 감추기 위해서 이제 왕을 따로 이제 뭐 세우는, 역사가 뭐 복잡한 스토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썩은 그 생선하고 같이 옮기는 뭐 이런 내용 스토리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전도서 9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큰 성공을 거뒀고 아무리 큰 권세를 가졌고 아무리 많은 재능과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한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에 이르는 질병. 다시 한번 시작. 죽음에 이르는 질병. 오늘 본문은 한 가정에 찾아온 가족의 죽음에 관한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족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동남쪽 4km에 위치한 이 베단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SMCT 있죠? SMCT 가는 거리까지가 약 4km예요. 그 정도가 한 4km 정도 돼요.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종종 그 마을에 들렸던 곳입니다. 그 마을에는 이 마르다와 그의 자매 마리아, 그리고 그들의 오라비인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과 많이 가까웠어요. 그리고 베다니에 들르실 때마다 그들을 만나서 교제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예수님과 가까운 가정이었음에도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된 거예요. 우리 보통 그런 생각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잘 믿으면, 예수님 잘 믿으면 어려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인간은 누구에게든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 예외 없이 고난이라는 거 올 수 있어요. 어떤 재난이라는 거 당할 수 있어요. 그건 누구에게든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오는 모든 시련과 고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있는 숨어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급히 뛰어나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이렇게 통곡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33절 말씀도 보실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그와 함께 따라온 그 마을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비통이란 말은 한자어에서 이 몹시 슬퍼서 마음이 아프다. 통이라는 게 통증의 그 통이에요.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몹시 슬퍼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가까웠던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또 그 누이인 마리아의 통곡을 보면서 함께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막 우는 모습 보면은 같이 울잖아요. 같이 속상하잖아요. 뭐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도 나와요. 그래서 주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저렇게 우실 정도로 그렇게 나사로를 사랑하셨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가까웠던 사람들의 슬픔에 함께 아프시고 또 우셨던 그런 이유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장면에 예수님이 이렇게 아파하시고 비통이 하시고 우시는 거는요 꼭 인간적인 그런 어떤 동정이 되거나 연민이 되거나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니까 그것 때문에 같이 울어주고 뭐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다른 의미가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처음 병들었을 때 그 누이들이 마리아와 마르다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냅니다. 왜 가까운 예수님과 가까웠으니까 급히 사람을 보내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으니까 예수님 병을 고치실 수 있으시잖아요. 예수님 병든 자를 많이 치료해 주셨잖아요.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야 우리 오빠가 살 수 있을 거라고 라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4절에 11장 4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지금 한시가 급한데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에서 그냥 머뭇머뭇거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틀이나 더 머물러요. 지금 마르다는 그냥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틀이나 거기 더 머무세요. 그리고 도착했을 때는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나 됐다 그래요. 그러니 예수님이 거기가 거리가 있잖아요. 거리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는 거리 또 예수님이 오는 거리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면 총 최소 4일에서 6일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기까지 4일에서 6일 정도가 걸렸어요. 예수님께서 머뭇거리는 사이에 나사로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1절부터 7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틀 뒤에 마리아에게 전가를 받고 이틀 뒤에 우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까 깨우러 가자 라고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느긋하게 움직이시는 장면을 봐요. 물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것을 죽은 것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보면 33절부터 36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비통히 하시고 우시는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같이 단순히 나사로의 죽음 자체를 슬퍼한 건가요? 아니면 슬픔을 연기한 건가요? 예수님 연기를 잘해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비통히 하시는 다른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 울고 있는 사람들 보고 비통히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것은 사랑하시는 성도 나사로의 죽음 자체를 슬퍼했다기보다는 죄로 인해서 결국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인간, 죄라는 죽음 앞에 이르는 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비통히 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예뻐하고 아무리 아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셨던 거예요. 자, 우리가 두 주 동안 봤던 이 그림 노래 여러분 기억나시죠?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타난 결과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뭐예요? 수치였어요. 죄를 짓게 될 때 창피함을 느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인간에게 수치심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얼굴 자꾸 막 가리고 막 마스크 쓰고 막 이러잖아요. 모자 쓰고 막 이러잖아요. 죄 짓고는 떳떳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 둘째는 뭐예요? 고통이었어요.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 남자에게는 노동의 고통이 주어졌어요. 그 외에 인간의 모든 고통은 결국 죄로 인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죄의 세 번째 결과가 뭐예요?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덴마크 출신의 실존주의 철학자로 실존주의 철학자의 선구자로 불리는 쉐런 키에르케고르라는 분이 있어요. 철학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든지 책을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들어본 이름이실 거예요. 이 현대 사상가들과 철학가들 중에 이 키에르케고르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사람은요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그런 인물이에요. 그가 자신이 죽기 6년 전에 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게 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어요. 죽기 6년 전에 쓴 거예요. 이 사람도 젊을 때 죽어요. 죽기 6년 전에 이 책을 썼어요. 그는 이 책에서 30대 때 쓴 책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사람은 모두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암과 같은 불치병에 걸린 사람만 죽을 병을 앓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지 않았어도 암에 걸리지 않았어요. 멀쩡한 사람이에요. 건강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고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일찍 죽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요즘에 한국의 뉴스에 보면은 요즘 블랙 아이스라 그래가지고 얼음이 보이지 않는데 얼음이 이제 추우니까 살짝 도로에 얼려 있는 거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매일매일 사고가 일어나고 있어요. 엄청난 사고들이 막 교통사고들이 지금 계속 반복돼가지고 뉴스에 이것이 거의 매일 빠지지 아니하고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죽어요. 그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아니 그 사람이 사업을 못했어요? 그 사람이 인생을 실패했어요? 아니에요. 잘나가는 인생도 있고 능력이 있고 멋지고 잘생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거예요. 죽을 병 걸리지 않았는데 죽었어요. 더 일찍 죽었어요. 그게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인데 인간은 병을 결코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이 이 키에르케고르의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기독교인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무엇인지를 의미한지 안다. 오직 기독교인만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는 지금 들여다보고 있죠.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죽음에 이르는 병이 이르게 됐는지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 이유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는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은 자기 상실이며 자기를 존재하게 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했을 때 발생한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부터 인간에게 뭐가 시작됐어요? 죽음이라는 병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서 첫 번째 결과 수치, 그 다음에 뭐? 고통, 그 다음에 뭐? 죽음에 이르는 병, 세 번째가 죽음이에요. 그 죽음이라는 병이 시작이 된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이라는 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나사로와 사람들을 보시면서 피통해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키우는 애완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요즘은 반려견 많죠. 반려견 많은데 그 반려견이 14년, 15년 살면 수명을 다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반려견을 키우면 14년, 15년에 한 번 너무너무 예쁘지만 그 14년이나 15년 뒤에는 이 친구랑 헤어질 준비를 해야 돼요. 헤어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의 보면은 개들도 암에 많이 걸려요. 암에 참 많이 걸려요. 암에 걸려서 보통 많이 죽거든요, 개들. 왜 수술을 해도 이게 더 안 좋으니까 수술하지 못해요. 그런데 뭐 연장도 안 되고, 왜냐면 수명 자체가 14년, 15년이면 개들은 끝나는 거예요. 14년, 15년이면 80살, 90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가서 병원에 진찰했더니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암이야. 암이 온몸에 퍼져 있어요. 인간처럼 매뭐 정기적으로 정기 검사 받는 것도 아니니까 아주 완전히 얘가 왜 이렇게 아프지 나중에 데려가 보니 온몸에 암이 퍼져가지고 얘는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의사가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너무 예쁘고 사랑하는 그 강아지가 여러분 그렇게 됐다면 여러분 걔 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해요? 얘 뭐 의사 선생님 얘 3개월 정도 살면 많이 살 거라고 그동안 잘해주라고 맛있는 것도 주고 잘해주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침대 옆에 그 아이 눕혀놓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볼 때마다 막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어차피 죽을 아이니까 얘 어차피 곧 죽게 되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보시면서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암보다 더 무서운 그 어떤 병보다 질병보다 더 무서운 죽음이라는 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 인간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우신 거예요. 불쌍하신 거예요. 비통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음이라는 병에 걸려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절망에 이르는 불신. 다시 한번 시작. 절망에 이르는 불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마을인 베다니에 도착했는데 그 마을 전체가 절망의 그림자가 가득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절망이란 말은 한자에 끊을 절자에 발알망자를 쓰고 있어요. 끊을 절 발알망. 모든 희망이 끊어진 상태.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바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32절에서 이 마리아가 뭐라고 어떻게 얘기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내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해요. 37절에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병을 고치는 사람이 왜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하지 못했냐.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이미 때가 늦었다는 거죠. 그리고 39절에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가 뭐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무덤에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32절에서 마리아도 죽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37절에서 어떤 사람도 죽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리고 39절에서 마르다 역시 죽었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죽었다라는 건 다 끝난 거예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모든 희망이 끊어진 상태, 즉 절망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어떤 마을 사람도 마르다 역시 절망의 상태인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소망과 희망이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들 앞에서 왜 자꾸 우울한 마음에 사로잡히게 됩니까?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우울감에 젖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하루하루가 우울한 거예요. 아, 이제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희망이 없구나.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안 될 것 같으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으니까 자신을 보면서 희망이 없을 것 같으니까 우울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 공부 잘해보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머리도 안 되고 체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면 다른 재능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도대체 뭘 잘하는지 나 자신조차도 잘 모를 때 그런 생각이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이 세부에서의 삶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여전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들과 불안정한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고 나에게 더 이상의 나은 생활을 바란다는 것이 헛된 바람과 같이 느껴질 때 우리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과의 관계도 잘해보려고 했는데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반복되면 그냥 여기를 떠나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여전히 나의 모습은 연약하고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죄에 빠지고 의지박약이란 말이 있잖아요. 의지박약. 의지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스스로 의지를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의지박약과 같고 형편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은 나이는 늘었고 직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나는 형편없는 사람같이 느껴질 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부끄럽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많은 죄들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 자꾸 좌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는 모두 다르지만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절망이 될 때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 차라리 나 좀 죽여주세요. 나 이제 고만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 고만 살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엘리야가 그런 고백을 했었거든요. 근데 마치 그 고백이 우리 고백 같은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내 인생은, 내 꿈은, 내 미래는 다 죽었다. 다 끝났다.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나는 더 나아질 수가 없다고, 더 새로워질 수 없다고, 나는 더 크게 성공할 수 없다고,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우리는 나의 더 나은 미래를 불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보다 여러분이 더 나아질 거라는 거를 몰라요. 아니, 그걸 믿지 못하고 있어요.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 안 하니까 지금의 이 상황과 환경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우울함과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감 속에서 자꾸 지내게 되는 거예요. 자꾸 우울한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에케이르크 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절망에 대한 가장 안전한 해독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마르야도, 어떤 사람도, 마르다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종종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지게 돼요. 그런데 그 절망이라는 독이 우리의 정신과 또 마음과 영혼과 인생에 점점점 퍼져가지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그 절망에 대한 가장 안전한 해독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절망을 해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절망의 독을 해독시켜 주는 거예요. 그 절망이라는 게 우리 가운데서 뽑아져 나가고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새로운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은 모든 두려움과 우울함과 염려와 걱정과 좌절과 절망과 열등감과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그걸 다 몰아내 주실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몰아내 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절망을 몰아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지적으로 탁 했는데 이거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늘 해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도 실패할 거예요. 여러분은 잘 안 될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내 힘은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 원래 그런 거예요. 또 넘어질 거예요. 또 죄질 거예요. 또 여러분 또 슬퍼하고 우울하고 또 절망하고 막 이럴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이 해독제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해독제를 또 맞고, 그 해독제를 또 맞고, 그 해독제를 또 맞으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그런 죽음이라는 병이 자꾸 사라져가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병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절망을 몰아내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는 믿음.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절망이라는 독을 해독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 믿음이 우리를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명인 거예요. 때문에 주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게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의 돌문을 열으라고 하시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해요? 주여, 오빠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됐습니다. 오빠 시체는 이미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다는 거 본 적도 없고 있을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 40절 말씀을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믿음을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주변에는 군중과 무리가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언제나 약장수 구경하듯이 구경만 하고 있는 구경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구경한 것 외에 무엇을 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별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없으니까, 어떤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군중들 사이에 항상 주인공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아니시면 안 됩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 아니시면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복되도다,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는 자들은 군중들 속에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간증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의 주인공들을 보면 어쩌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그 믿음대로 산 거예요. 여러분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가세요. 믿음으로 가세요. 지금 손에 잡히는 거 없고 희망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부족하고 무능력해도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교회 개척에 대한 부르심을 처음 받았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비전의 환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 자신을 보게 되는 건데, 저는 안전한 배에 타고 있었어요. 그 배에 안전하게 타고 있었어요. 그 배에만 있으면 바다라도 괜찮아요. 안전한 배니까. 배가 큰 배였어요. 그래서 거긴 저는 거기서 안전하게 잘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감히 그 안전한 배 밖으로는 발을 내밀어가지고 나갈 생각은 안 해요. 나가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나가면 물에 빠지니까. 저는 그 생각 못했어요. 배 밖으로 발을 내밀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죽든지 아니면 무리를 걷든지, 이게 두 가지예요. 근데 저는 그 배 밖으로 나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도전하셨어요. 어떻게 도전하셨냐면, 배 밖으로 발을 내밀어 나가는 자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된다. 이런 도전을 주셨어요.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 지금 상황은 배 밖으로 내가 발을 내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있는 배가 너무 안전하고 좋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믿음이 있느냐? 배 밖으로 발을 내밀어 나가는 자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된다라는 이 도전을 주신 거예요. 그 이후부터 기도하면서 이 싸움을 했습니다. 제 연약한 마음과 제 작은 믿음은 배 밖으로 발을 내미는 것을 자꾸 말리고 있었어요. 너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나가면 안 돼. 큰일 나, 나가면 큰일 나. 너 실패할지도 몰라. 너 죽을지도 몰라. 너 인생 여기서 중년의 나이에 네 인생 끝날지도 몰라. 막 이런 두려움을 자꾸 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믿음으로 배 밖으로 발을 내밀라고 말씀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음으로 발을 내밀었고 지금 이 세부에서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사회학자이면서 철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믿음을 가진 한 명은 흥미만 있는 99명과 맞먹는다. 믿음은 안 될 것도 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무덤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 인생에 죽어있는 여러 영역들을 살리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학교와 직장과 이 사회와 세상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죽어있는 나사로들이, 여러분 안에 죽어있는 나사로들이 그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무덤을 이기시다, 우리 세 가지 말씀 나눴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에 이르는 질병, 절망에 이르는 불신, 생명에 이르는 믿음. 여러분 말씀 하나하나 기억하시면서, 죽음에 이르는 병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절망에 이르는 불신이 있어요. 믿지 않으면 자꾸 절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자꾸 절망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형편없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그러나 생명에 이르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짧게 1분만 우리 같이 기도.